우리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는 책 마태복음 6장 13절 한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말씸의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눈 지도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자세들에 대하여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지난 4주 동안 가져왔고, 드디어 오늘 그 마지막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난주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좀 묵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 11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그 기간에 내려주신 그 만나와 또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또 신발을 통하여서 비유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의미들을 좀 깊숙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지난주에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시험 그리고 악 이런 주제에 관하여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저와 여러분 살고 계시는 이 미국 또 세인트루이스 이 지역 가운데에서도 한국 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은 웬만하면 좀 안전하고 또 교육이나 여타 여건들이 좋은 지역에 많이 삽니다. 어느 지역이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그렇게 많이 위험한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다. 될수 있으면 그런 곳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냐 하면 말씀을 보니까요. 곳곳에 끔찍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삼킬 것을 찾고 있는 곳이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삼킬 것을 찾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안전, 위협, 이런 것을 떠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삼킬 것을 찾고 있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한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다. 이런 생각은 그닥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사는 도시는 이런 위협이 없다. 안전한 곳이다. 강도도 없고 총격전 이런 것도 일어날 필요 없는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사는 곳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감사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인도와 공급하심 가운데 매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삶, 감사한 삶,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시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에 대하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역설적으로 이 땅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자주 등장하는 것인가, 이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흔한 것인가, 또 우리가 이 유혹에 얼마나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 번역된 시험이라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의 개념이 시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은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유혹에 말리지 않게,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의 실제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마귀로부터 오는 이런 유혹의 힘으로부터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며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싸워 날마다 승리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런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기에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지. 예수님, 제가 죄와 싸우기 위한 의지와 힘을 조금만 더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 제가 싸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의지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이런 악한 것들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 두 예의 차이를 여러분 구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든 부분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 부가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힘을 더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꺼내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 의존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격언처럼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건강상의 문제나 사업의 실패나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나 아주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고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또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이토록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살아있는 나머지 내가 하는 일에 요만큼만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앞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 시험에 관한 것을 아주 짧게 언급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배워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면 야고보서 기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히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제가 야고보서 1장 13, 14절 읽어볼게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14절 그러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유혹에 빠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테스트가 하나님의 지도하에 우리 삶에 펼쳐지는 어려운 환경과 형편이라면 유혹은 죄로 인도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법에 반하도록 우리를 조장하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다. 테스트가 하나님의 지도하에 펼쳐지는 어려운 환경과 형편이라면 유혹은 반대로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반하도록 조장하는 나쁜 초대장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혹은요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혹은 유혹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간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의 삶에 미쳐오는 유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빠질 때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으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ither way, 어떤 길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 고난, 두려움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배운 것처럼 여기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우리의 의미에 대하여서 심도 있게 배웠습니다. 여태껏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살펴본 부분은요, 우리보다는 나 개인적인 측면에 좀 맞추어져 있었는데요. 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쩌면 이미 익숙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의 사람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또다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신실하지 못하다면요, 우리 각자 역시 신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 이 능력의 일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더욱더 배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신약교회의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과 같이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서로를 붙들어줄 때, 서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함께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신앙으로 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격려할 때, 세워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firm foundation, 아주 단단한 반석처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딱 내리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딱 굳건하게 잡고 서로 돌아보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주님의 사랑 입은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자. 그러기 위하여서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서로 자꾸 모이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와 같이 서로 권면하여 하나님의 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렇게 행하자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게 하시면서 깨닫게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기도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유대,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가, 유혹당하고 미혹됐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가,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나도 많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예를 통하여서 이 유혹이 개인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유혹도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것인가, 깨닫기 어려운 것인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개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혹에 빠진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공동체와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혹에 빠진 공동체와 교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날 때만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와 교회, 국가와 민족 이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는 기도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지도자들을 청하여 위하여 기도하게 하며 서로 죄를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입니까? 함께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26, 27절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실감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넋이 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만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우리의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정말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덜덜덜덜덜 떨고 있고 상실감에 젖어서 자포자기하고 있고 그냥 눈만 감고 앉아서 중언부언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앉았다가 금방 일어나고 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도 그런 때에도 성령이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 26절, 27절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도우심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성령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준다, 없애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사용한 언어를요.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가운데서 제거해준다, 없애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돕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전능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슈퍼맨 되는 거 아닙니다. 유혹과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연약함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성령이 이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요. 신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또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으로 또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간구하는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옆자리에 교우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그들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도하지 못할 최악의 상태에서조차 나를 위하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조금 더 말씀 보십시오. 27절 이어서 보시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방책인지 몰라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도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곤고할 때에 성령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해결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적합치 못한 해결책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의 기도를 쏟아놓을 때조차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이며 교만하지 않을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했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배운 모든 내용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동안 엉망진창이었더라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더 귀하고 값진 것들로 응답하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셨던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의 내용과 방법, 그 원형을 찾아서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십시오. 지극히 개인 중심적인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나의 안녕과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대한 기도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지경들이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리시고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